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앞에 있게 될 불운이나 어려움을 알게 될때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 결정된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신을 신앙적으로 단속하고 애쓰는 것보다는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도 형편이 나아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기보다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자신의 어떤 어려운 형편에 견주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의 일이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아직도 온전치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이걸 견준다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치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전모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다 끌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잡이하러 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갈릴리의 어부들을 끌고 갈릴리 바다를 가지요. 그리고 밤새껏 고생했지만은 역시 고기 못 잡고 아침에 누가 바닷가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 중에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로 갔던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인하죠.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한번 물으면 좀 힘겨움이 덜할 것 같은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마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얼굴 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만 눈을 감았을 거예요. 또세 번째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달랐지만은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 이 상황에까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8절, 19절의 내용에 있습니다. 미리 그 베드로가 어떤 운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볼 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 마음대로 하고 다녔다. 그러나 마침내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육신의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특히 노년의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딱 돌아보니까 역시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물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입니다마는 이름을 밝히고 있질 않습니다. 이 제자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태껏 주님과 함께 3년을 주님을 따랐는데 이런 운명이 된다면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이거든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언을 듣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베드로의 일생을 다 현실로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예언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까지는 베드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의 미래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단호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 대화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이 베드로의 상황과 견주어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희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누구나 다 궁금하겠죠? 이 서면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이종배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 20절 속에 보면 이 제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미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가 이미 봤던 같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전제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이 사건 이전에 바로 가룟 유다를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전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가 보면서 얘기하는 이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랬다고요. 베드로에게는 이미 바로 앞에서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확인한 바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자기의 사랑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확인했던 그 베드로였던 입장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저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전히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아마 시샘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요? 내 운명이 앞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별로 관여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도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 다행인 것은 뭐냐 하니까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이 너를 이끌지라도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을 옆에서 보는 우리는 사실 그 자체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하면서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대개의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께 저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것을 베드로처럼 시샘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미묘한 감정은 어찌 보면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부부간에도 있어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남편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보다 아내를 사랑하실까? 이런 어떤 의문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많이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아십시오. 저렇게 사랑하신다 하면은 참 감사하다. 사랑받는 자를 내 옆에 있게 하는 것. 이것조차도 뭡니까?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단 말이죠. 또 이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누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왜일까? 이것보다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평가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0절 중반절이에요.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러니하고 무사 안일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여전히 뭡니까?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적어도 그 사람은 주님을 잘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자신의 그 복음서를 쓰면서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을 베드로가 보기에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본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영광으로 바꾸고 갈 것이고 또 주님의 복되신 이름을 영화롭게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기에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20절입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묻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품은 뭐겠어요? 그냥 육신적인 품이겠습니까? 주님의 가슴에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에 가까이 하는 자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으면서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가슴에 가까이 기대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런 자세의 기도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묻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묻는 것. 그게 뭡니까?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마구잡이로 내뱉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묻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한번 애써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 가까이에 다가가서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돌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 가슴에 기대어 나에게 구하라. 여러분 상상이 되죠? 육신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조용히, 그것도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조용히 묻는 누굽니까?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춘 자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존재 가치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묻는 자.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입니다. 내용은 짧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글쎄 이 말투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 가지로 상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 최용덕이라는 분이 그 찬송시를 많이 쓰죠. 근데 이분의 찬송시가 참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 나는 울며 따졌었네. 그러나 주님 내게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공평하단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다 사랑한다. 공평하게 사랑한단다. 내겐 누구나 소중한 보석, 나의 피로 값주고 구원했으니 어느 누구라도 내가 버릴 수 있으며 외면할 수 있으랴. 영원히 영원히. 그런 이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어찌 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참 편안하게 굴곡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저 사람은 사랑하고 힘겹게 고난당하고 어려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투정을 어찌 보면 우리 자신 속에서 가만히 살며시 그런 생각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뭐냐 하니까 공평의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든지 아니 더 심지어 얘기해서 이 세상에 70억이 다 되는 인구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더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의 고난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의 앞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근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너무 힘겹고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랑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왜 주님 같이 따르는데 나는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십시오. 그것은 성령에서 나오는 불평이 아님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내 육성에서 나오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안다. 내가 이미 안다. 너의 눈물도 너의 고통도 슬픔도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 그것을 주님 앞에 늘 단속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그랬어요. 참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해석이 가지각색입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 다시 올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올라가시기 전에 그죠? 하나님 우편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리 없죠? 이 제자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와전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과대포장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자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죠. 90살이 넘을 때까지 안디옥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요한 아닙니까? 오래는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을 그때까지 영원히 영원히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를 내가 올 때까지 투기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은 있습니다, 서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왜 저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면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을 주시면서, 저 사람에게는 재산을 주시면서, 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겨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도 주님을 같이 따르는데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건강의 복을 받은 것도 재산의 복을 받은 것도 너와는 사실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권한입니다. 아십시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는 월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을 뿐이고 구원을 입었을 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 주님의 날마다 희생을 기념하면서 나도 이 주님의 희생 덕택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찬을 하든 내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말씀 뭐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너에게 상관이 없다. 그것을 그럴 수 있는 권한은 나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저울질하는 나에게 오늘도 그것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반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만 주님은 거기다 덧붙인다면 너도 그렇게 되도록 구하라, 힘쓰라 막 그러실 거예요. 때로는 나의 고난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출세를 하고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우를 받을 건데 우리 남편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불손한 생각입니다. 우리 말했대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조상 탓이라고. 그건 아주 비열한 겁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대개 내가 이렇게 된 걸 여기저기 따져가지고 대강 따지긴 따져요. 그래가지고 누구 때문이구나. 뭐 이렇게 신앙조차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그것이 설령 남편이 신앙하는 데 대한 열심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영향은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남편과 하나님과의 상관이, 아내와 하나님과의 상관이, 어느 교우, 어느 친구도 끌고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한 생명으로서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당부를 주님은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타이르셔 놓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뭡니까? 역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이 그러니까 뭐 나는 빠져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사랑받는 게 그렇게 부럽냐? 그럼 너도 그렇게 따르라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올곧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정하고 비교하는 나에게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은 것과 복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경건이 중요하고 나의 천국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정도의 신앙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있겠죠. 같이 사는 동정애나 이나인에게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합니다. 신앙에 있어 비교의식은 나 자신의 편견입니다. 주변에 누구든지 나보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다만 감사해야 될 이유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뭐예요? 남이 받든 내가 받든 그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인생 채찍을 칠 수도 있고 인생 막대기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나를 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내가 부족하구나.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올곧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겹고 연약할 때 함께 붙들어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될 때 나 혼자 불행하고 시험당한다고 생각되어도 내가 주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우간이건 가족간이건 심지어는 부부간일지라도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복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비교보다는 그런 복받음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추스리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플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같이 주님을 함께 따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들보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데 내가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 사랑받으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더 열정을 내는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가슴에 가까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묻는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묻는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왜 저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들에게 그에게 복을 줄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도 경성하고 깨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영적으로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주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받기 위해서 늘 신앙을 고쳐가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말씀을 따라 따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